VOA 세계 뉴스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주요 20개국 정상회의가 열리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두 정상은 오늘 오후 발리 한 호텔에서 만나 악수를 나눈 뒤 회담을 시작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시 주석의 대면 정상회담은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회담 모두 발언에서 미국과 중국의 경쟁이 충돌로 비화하지 않도록 차이를 관리할 수 있다며 기후변화와 식량 부족 등의 문제에서 양국의 책임 있는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시 주석은 미중 관계를 바른 궤도로 돌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전략적 문제들에 대해 솔직한 대화를 나눌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두 정상은 회담에서 타이완 문제와 우크라이나 전쟁, 북한 핵 문제 등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 회의가 열린 캄보디아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레드라인이 어디에 있고 앞으로 2년간 우리가 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 파악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미중 소통 라인을 열어놓은 상태이며 미국은 중국과의 충돌을 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시 주석은 지난달 열린 중국 공산당 대회에서 타이완 문제에 대해 평화통일의 비전을 위해 최대한의 성의와 노력을 견제하겠지만 무력사용 포기를 결코 약속하진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가 헤르손에서 전쟁 범죄를 저지르고 민간인들을 살해했다고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어젯밤 화상연설에서 우크라이나의 조사관들이 이미 400건 이상의 러시아 측 전쟁 범죄를 문서화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민간인과 군인들의 시신들이 발견됐다면서 러시아군은 그들이 점령했던 다른 지역에서 자행했던 것과 같은 야만성을 남겨놨다고 지적했습니다. 러시아는 지난 9일 보급 문제 등을 이유로 우크라이나 내 점령지였던 헤르손시에서 철수했습니다. 러시아군이 점령했던 우크라이나 지역에서는 그동안 군인들 외에 민간인들의 집단 무덤이 발견되는 등 러시아군의 전쟁 범죄를 의심케 하는 증거들이 잇따라 드러났습니다. 한편 조셉 보렐 유럽연합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는 오늘 서방국들이 우크라이나에 러시아와의 협상을 권고할 것이라는 일각의 관측에 대해 우크라이나가 무엇을 할지 결정할 것이라며 우리의 임무는 그들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지원해온 개인과 기업들의 새로운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제닛 옐런 미 재무장관이 밝혔습니다. 옐런 장관은 오늘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서 기자들과 별도로 만난 자리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을 위한 군사기술을 조달하기 위해 노력해온 초국가적 조직망에 제재를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늦게 발표될 예정인 이번 제재 대상에는 개인 14명과 28개 기관이 포함된다고 옐런 장관은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조치는 러시아의 전쟁 노력을 방해하고 제재와 수출 통제를 통해 러시아가 필요로 하는 장비들을 허용치 않으려는 우리의 더 큰 노력의 일부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옐런 장관은 우크라이나와의 평화협정이 체결되더라도 러시아에 대한 일부 제재는 유지될 수 있다고 말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 신문이 어제 보도했습니다. 신문에 따르면 옐런 장관은 러시아와 평화협정이 이루어진다면 미국과 동맹국들의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가 재검토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터키 이스탄불의 상업중심가에서 어제 폭탄 테러로 적어도 6명이 숨졌습니다. AP와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이스탄불의 이스티크랄 에비뉴에서 발생한 강력한 폭발로 지금까지 6명이 숨지고 53명이 다쳤습니다. 이스티크랄 에비뉴는 이스탄불 최대 번화가로 주요 대사관과 호텔, 상점 등이 모여있는 관광 명소입니다. 터키 경찰은 현장에 폭탄을 설치한 것으로 추정되는 시리아인 여성 용의자 아할람 알바셔를 포함해 46명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초동수사 결과 이 여성이 시리아 쿠르드족 무장세력에게서 훈련을 받았으며 시리아 북서부 아프린 지역을 통해 터키에 들어왔다고 밝혔습니다.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이번 사건은 일요일에 번화한 거리에서 발생한 비열하고 사악한 공격이라며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터키 내무장관은 이번 공격이 쿠르드 노동자당과 쿠르드 민병대의 소행이라고 비난한 바 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일부는 지금 기존의 신분증을 전자식으로 만들고 여러 기능을 통합하는 디지털 신분증, 그러니까 전자칩을 넣은 마이넘버 카드로 바꾸는 중인데요. 국민 호응이 낮아서 애를 먹고 있답니다. 2016년부터 발급을 시작했는데 최근에 그 신청 기간도 연장을 했지만 새 신분증 발급 아직 50% 정도에 불과합니다. 사진이 없던 공공건강보험증 앞으로 디지털 신분증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런 발표도 했고요. 새 신분증을 만들면 전자화폐 같은 포인트를 넣어준다 이런 홍보도 했지만 기존의 건강보험증 그대로 유지해 주십시오라는 10만 명 이상의 청원만 불러왔습니다. 일본에서 디지털 신분증이 이렇게 인기가 없는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인터넷 사용이 일반적인 디지털 세상에도 일본에서는 전자문서보다는 종이 서류가 많이 쓰이고요. 신용카드보다는 현금, 전자서명보다는 도장 사용이 보통인데 그동안 불거졌던 전자정보 유출과 도용, 사기 등의 사건으로 정부 행정의 디지털화에 불신이 매우 높기 때문이랍니다. 또 빠르고 쉽고 효율을 추구하는 것은 세심한 손길로 다루는 전통 상품에 대한 일본의 자부심을 부정한다는 이런 시선도 있고요. 디지털 신분증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숫자를 할당해서 정부의 엄격한 감시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우려도 있는데 2차 세계대전 전후 일본 정부의 권위주의 역사를 그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일본 정부의 디지털 정책에는 국민의 신뢰가 우선이라고 말합니다. 신분증 발급률을 높이는데 급급하지 말고 일본 사회가 디지털화해야 하는 필요성을 먼저 인식시키고 그 이점과 비전을 공감시키는 정부 차원의 노력이 먼저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저는 도성민이고요.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 세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나우에 이어서 주간 프로그램 헬로우 서울에서는 가을에 더 아름다운 명소로 사랑받고 있다는 경복궁 향원정으로 안내하겠습니다. 네, 이곳 워싱턴 DC는 지금 11월 14일 월요일 아침 8시 8분을 향해 가고 있고요. 현재 기온은 4도, 맑은 날입니다. 북한의 날씨는 어떨까요?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날씨 정보 살펴보겠습니다. 자, 11월 15일 화요일 북한 날씨입니다. 대체로 구름 많겠고 남부와 동해안 쪽으로 비나 눈 내립니다. 평안남도와 황해도는 오전부터 저녁 사이에 가끔 비 내리겠고요. 강원도와 동해안은 청진 지역은 가끔 비나 눈 내리겠습니다. 비의 양은 1에서 10mm 정도를 예상합니다. 남부지역 강원도 동해안 쪽으로 5에서 10mm 정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0도에서 영상 5도 사이입니다. 낮 최고는 0도에서 15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가 0.5에서 2m, 서해 앞바다는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주요 도시의 최저기온, 최고기온도 함께 볼까요? 먼저 오후에 비가 내리는 평양은 아침 최저는 영상 1도, 낮 최고 12도입니다. 신의주는 0도에서 10도 사이고요. 개성은 2도에서 13도, 오후에 비 내립니다. 함흥은 0도에서 15도입니다. 원산 7도에서 20도, 청진은 2도에서 11도, 끝으로 해산 지역은 영하 7도에서 4도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순서입니다. 지금 이 시각 세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박영수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어떤 소식입니까?
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첫 대면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최근에 수복한 우크라이나 헤르손 지역을 전격 방문했습니다. 영국 정부가 부여하는 특별 비자를 신청한 홍콩인들 가운데서 18세 미만이 가장 많은 걸로 집계됐는데요. 이 소식까지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은 먼저 미중 정상회담 소식부터 볼까요?
네,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4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첫 대면 정상회담을 개최했습니다. 두 정상 간의 회담은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에 처음 이뤄지는 거라서 국제사회의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그러니까 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 앞서서 이 두 정상의 정상회담이 먼저 열린 거네요?
네, 맞습니다. 올해 G20 회의는 인도네시아의 휴양지인 발리에서 15일, 16일 이틀 동안 진행되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물론이고 그동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이유로 외유를 극도로 삼갔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이 참석을 결정해서 이 양국 간 개별 정상회담이 초미의 관심사였습니다. 네,
참, 미중 정상이 두 사람이 직접 얼굴을 마주한 게 이게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 처음인 거죠?
네. 지난해 1월에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한 이래 두 사람은 그동안 5번 전화 또는 화상으로 회담한 적이 있는데요. 네. 네, 하지만 이렇게 대면 정상을 회담하는 건 처음입니다. 두 사람이 마지막으로 대면 접촉을 한 건 바이든 대통령이 바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부통령을 지낼 때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는 거의 뭐 2년이 다 돼서 두 정상 간의 회담이 이뤄진 겁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두 나라 관계는 여러 가지 문제로 복잡하게 얽혀져 있는데요. 백악관이 정상회담에 앞서서 양자회담 후에 공동성명 같은 건 없을 거라고 밝힌 건 이런 상황을 시사하는 겁니다. 다만 바이든 대통령은 잠시 후에 이곳 미국 동부 시각으로 8시 30분에 단독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 회담에 관해서 설명할 예정입니다. 네네.
자, 미국과 중국 양국 간의 주요 현안이라면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세계 두 주요 강대국인 미국과 중국 간의 노인 의전은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주요 국제 현안부터 교역 등 두 나라만의 문제까지 아주 다양합니다. 지난 2018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른바 무역전쟁을 시작으로 이 틈이 벌어진 두 나라 관계는 지금 타이완의 지위, 홍콩 민주주의, 신장 소수민족 인권 문제부터 남중국해와 인도태평양 주도권 경쟁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현안에서 사사건건 충돌하고 있습니다.
네, 뭐 얼핏 보기에도 서로의 입장이 아주 극명하게 다른 그런 현안이 여러 개가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타이완과 신장, 홍콩 문제에 관한 한 중국은 자국의 내정이라는 입장을 관철하고 있습니다. 네. 네, 하지만 미국과 서방 국제사회는 중국 당국이 신장과 홍콩에서 민주주의와 인권을 침해, 박해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또 이 타이완의 분리주의 세력을 절대로 묵인하지 않겠다면서 무력 시위를 통해서 군사적 위협을 가하고 있는데요. 미국은 중국이 내세우고 있는 하나의 중국을 인정하는 정책은 펼치고 있지만 이 타이완 해협의 현 상태를 바꾸려는 시도는 절대로 용납하지 않겠다면서 강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국제사회 최고 현안인 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도 양국은 서로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미국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국제 평화와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하고 주요 서방국들과 함께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폭적 지원을 제공하고요. 또 한편으로 러시아에 대해서 초강력 제재를 단행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중국은 러시아에 대한 직접적인 비판이나 제재는 동참하지 않고요. 분쟁이나 갈등을 대화로 풀어나가야 한다는 원론적인 주장만 되풀이해왔는데요. 최근에는 기조가 약간 달라지긴 했지만 여전히 유엔에서 러시아 관련 사안 표결에서 기권표를 행사하면서 미국과 다른 보폭을 견제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미국과 중국의 양국 정상회담이 성사된 겁니다.
네, 특히 지난 8월 초에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이 타이완을 전격 방문하면서 양국의 갈등 수위는 최고조에 달했는데요. 당시 중국은 타이완 섬을 에워싸는 최고 수준의 군사훈련을 실시하고 미국과 주요 대화 채널을 끊는 등 두 나라 관계는 바닥까지 내려갔습니다. 네. 하지만 로이터통신은 미국 관리들의 말을 인용해서 지난 두 달 동안 두 나라 간에는 다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조용한 외교적인 노력이 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자, 두 나라는 지금 또 정치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미국은 지난 8일에 중간선거를 치렀습니다. 이번 중간선거는 조 바이든 행정부에 대한 미국민들의 중간평가 성격을 갖는데요. 하원은 야당인 공화당이 다수당에 들 게 유력하지만 상원은 집권 민주당이 다수당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게 됐습니다. 그 때문에 향후 2년 바이든 대통령은 비교적 안정적인 정국 운영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중간선거 후에 첫 외교 일정으로 시 주석과의 정상회담을 갖는 건 대중관계에 대한 무게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네, 중국의 시진핑 주석도 얼마 전에 집권 3기를 시작했고요.
네, 그렇습니다. 시 주석은 지난달에 열린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대회에서 당 총서기로 재선출되면서 3연임을 확정했고요. 적어도 5년, 길게는 10년 더 집권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말에 시 주석은 미국 뉴욕에서 열린 미중관계전국위원회 행사에 보낸 축전에서 미국과의 협력을 부각해서 눈길을 끌었는데요. 이 메시지에서 시 주석은 미국과 중국 이 두 강국의 협력은 세계 평화와 안정에 매우 중요하다면서 협력과 대화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이번에는 우크라이나 소식 보겠습니다.
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14일 최근에 수복한 남부 헤르손주 주도 헤르손시를 전격 방문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병사들을 격려하면서 우리는 전진하고 있다 역설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군이 지난주에 헤르손 되찾았죠?
네, 맞습니다. 러시아 군이 지난 11일 새벽에 헤르손에서 철수를 완료했다고 발표했고요. 이어서 우크라이나 군이 헤르손 지역에 진입하면서 일대를 수복했습니다.
네, 헤르손은 남부의 주요 전략적 요충지인데요.
네, 지난 2014년에 러시아가 강제로 병합한 크름반도로 연결되는 지리적인 요충지입니다. 그 때문에 러시아는 전쟁을 시작하자마자 헤르손을 집중 공격했고요. 개전 초반인 3월에 바로 함락시켰습니다.
네, 그러면 우크라이나가 거의 8개월 만에 헤르손을 다시 찾은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이 러시아는 지난 8월 말에 이 헤르손과 함께 자포리자, 도네츠크, 루안시크 등 우크라이나 4개 지역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하고 러시아로의 편입을 선언한 바 있는데요. 네네. 2개월도 채 안 돼서 우크라이나가 헤르손을 다시 찾은 겁니다.
예. 자, 젤렌스키 대통령이 수복한 헤르손을 방문해서 또 어떤 이야기 했습니까?
네, 젤렌스키 대통령은 전쟁 중인 상황 속에서 평화를 강조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우리는 평화, 나라 전체의 평화를 위한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고요. 또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있는 북대서양 조약기구와 여러 동맹국에 대해서도 감사를 표했습니다.
예, 자 젤렌스키 대통령이 수도 크유를 벗어나서 이렇게 전장을 방문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난 5월 말에 우크라이나 북동부에 있는 우크라이나 제2의 도시인 하르키우 방문을 시작으로 해서 동부 리시찬스크, 자포리자, 무콜라이오, 오데사 등을 찾아서 현지 주민과 장병들을 위로 격려한 바 있습니다. 네.
자, 우크라이나 군이 다시 찾은 헤르손,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우크라이나 정부는 도시의 기능 회복 또 치안 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군은 지난 11일 헤르손에 진입한 후에 전력과 수도 등 공공서비스 업체의 기반시설 재건 작업에 들어갔는데요. 네. 네, 헤르손 주정부는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핵심 기반시설에 설치된 지뢰 제거 작업도 하고 있다면서 전력 공급 체계를 최우선 작업으로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네. 헤르손 지역도 기반시설의 피해가 아주 컸네요.
네, 헤르손은 특히 최근 격렬한 전투가 벌어지면서 전기, 가스, 수도 공급이 끊어지고 도심 곳곳이 폐허가 됐습니다.
네.
네, 대부분의 지역은 아직도 전력과 식수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 정부는 도시 치안 회복을 위해서 주민 통제를 당분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녁 5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 야간 통행 금지가 실시되고요. 민간인들의 헤르손시 출입도 당분간은 금지됩니다.
네, 러시아군의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네, 러시아군은 헤르손에서 철수해서 드니프로강 동편에 새로운 방어선을 구축하고 드니프로페트로스크주에 있는 니코폴에 포격을 가했는데요.
네.
네, 이 니코폴이란 곳은 드니프로 강을 사이에 두고 자포리자 원전과 마주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런가 하면 동부 도네츠크 주에서도 며칠째 우크라이나 군과 러시아 군 간에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다고 젤렌스키 대통령이 전했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마지막 소식은 홍콩 관련 소식입니다. 영국 정부가 홍콩인들에게 부여하는 그 특별 비자를 신청한 사람들 가운데 18살 미만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 신문이 영국 당국의 통계를 바탕으로 해서 최근에 보도한 내용인데요.
네.
네, 영국 정부가 이 홍콩인들에게 주는 특별 비자를 신청한 사람 중에서 18세 미만이 전체 신청자들 가운데서 거의 3분의 1을 차지한 걸로 집계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 나이대에서 구체적으로 몇 명이나 이 특별 비자를 신청한 겁니까?
네, 지난 2021년 1월 31일부터 올 6월 30일까지 이 특별 비자를 신청한 사람은 총 14만 2천 명이었는데요.
네.
네, 이 중에서 18세 미만은 3만 8,600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 다음으로 35세부터 44세까지가 3만 2,600명으로 2위였고요. 3위는 45세부터 54세로 2만 7,800명이었습니다.
네, 그러면 신청자 수가 가장 적은 나이대는 어딘가요?
네, 65세 이상으로 6,000명을 기록했는데요.
네.
네, 18세부터 24세까지도 신청자 수는 6,100명에 그쳤습니다.
네.
네, 이걸 계산해 보면 25세부터 54세 사이 신청자가 7만 8,100명으로 비율로는 전체 신청자 가운데서 55%를 차지하는 걸로 알 수 있습니다.
네, 연령대별로 이렇게 비자를 신청하는 사람이 차이 나는 통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네, 이민 전문가들은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 신문에 30세에서 50세 사이 홍콩인들이 자식 교육을 위해서 영국 이민을 계획하고 있지만 더 높은 연령대에서는 가족과 함께 이민을 떠난 사람이 적은 현상을 직접 보고 있는데
네.
네, 1번 통계가 이런 현상을 확인해 준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다른 전문가는 18세에서 24세 사이의 연령대에서 특별 비자 신청자가 적은 건 이들이 캐나다같이 영주권이 나오는 데 걸리는 기간이 영국보다 짧은 나라로 이민을 선택하기 때문이라고 네, 설명했습니다. 네.
자, 영국 정부는 이 홍콩 당국이 지난 2020년 6월이죠. 이 국가보안법을 시행하면서 이에 대응해서 자격이 되는 홍콩인들에게 특별 비자를 발급하기 시작한 거죠.
네, 맞습니다. 과거 영국은 1997년 6월 30일 이전에 태어난 홍콩 주민들에게는 영국 해외 시민 여권을 발급해 왔는데요. 영국 정부는 2021년 1월부터 이 여권을 가지고 있거나 과거에 발급받은 사람들 또 이들이 부양하고 있는 사람들은 최대 5년까지 영국에서 살거나 일하고 공부하는 걸 허용하고요. 5년 뒤에는 영국 시민권까지 신청할 수 있는 이 특별 비자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신청자들 가운데 실제로 이 특별 비자를 받은 사람들은 영국 정부가 주는 특별 비자를 받은 사람들은 얼마나 됩니까?
네, 8월에 나온 영국 정부 자료를 보면 6월까지 약 13만 3천 명이 승인받았다고 이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가 전했습니다. 한편 영국 정부는 이번 달 말부터 부모 중에서 적어도 한 명이 영국 해외 시민 지위가 있으면 1997년 7월 1일이나 이날 이후에 태어난 홍콩인이라도 이 특별 비자 발급 대상에 넣을 계획입니다.
네, 지구촌 오늘 박영서 기자였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이번에는 생생한 미국 뉴스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순서입니다. 김현숙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어떤 소식입니까?
네, 민주당이 지난 8일 치러진 중간선거에서 상원 다수당 지위를 유지하게 됐습니다. 하원은 아직 결과가 확실하게 나오진 않았지만 공화당이 유리한 상황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의사당 난입 사태를 조사 중인 하원특별위원회의 소환을 피하기 위해 특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어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신규 변이가 등장 후 미국에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 첫 소식입니다. 지난 8일 치러진 미국의 중간선거 결과가 속속 집계되고 있는데요. 주말 동안에 상원의 다수당이 결정이 났네요.
그렇습니다. 중간선거 상원의원 선거에서 집권당인 민주당이 상원 다수당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선거 이후 상원 결과가 초접전을 이루면서 다음 달 조지아주 결선 투표를 통해 상원 다수당이 결정날 것이란 전망도 있었는데요. 경합주 두 곳에서 민주당이 승리를 따내며 상원 다수당을 지킬 수 있게 됐습니다.
네, 민주당의 낭보를 전한 두 곳 어딥니까?
예, 바로 네바다주와 애리조나주입니다. 먼저 네바다주는 최대 경합주 가운데 한 곳으로 분류된 곳인데요. 민주당 후보인 캐서린 코테즈 메스토 현 상원의원이 공화당의 애덤 렉셀트 후보를 상대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12일 밤 개표율 98% 상태에서 메스토 의원의 득표율은 48.8%, 렉셀트 후보의 지지율은 48.1%를 기록한 건데요. 두 사람의 표차는 6,500여 표에 불과합니다.
네. 이 공화당의 렉셀트 후보가 앞서가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개표 중반을 지날 때까지만 해도 렉설트 후보가 득표율에서 앞섰습니다. 자, 그런데 개표 나흘째인 12일에 민주당 지지세가 높은 라스베이거스와 르노 지역의 우편 투표가 개표되면서 순위가 뒤집힌 겁니다. 이 선거 직전 여론조사 때부터 두 후보의 지지율은 아주 박빙을 보였는데요. 공화당의 렉설트 후보는 네바다주 법무장관 출신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를 받았지만 낙선했습니다.
네. 이 애리조나주도 주요 경합주 가운데 한 곳이었죠?
예, 애리조나주에서는 지난 11일 민주당의 마크 켈리 상원의원이 공화당의 블레이크 매스터스 후보를 누르고 당선을 확정지었습니다. 자, 켈리 후보의 득표율은 51%대로 지지율이 46%에 머문 매스터스 후보를 여유 있게 따돌렸습니다.
네. 뭐 지금까지는 애리조나주 하면 공화당이 텃밭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요.
맞습니다. 하지만 2020년 대선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승리했고요. 당시 상원의원 두 석도 모두 민주당이 차지하게 됐는데요. 당시 켈리 민주당 후보가 보궐선거에서 승리했던 겁니다. 켈리 의원은 전직 우주비행사 출신으로 애리조나주 투싼에서 괴한의 총격을 받고 기적적으로 살아난 개브리엘 기퍼즈 전 하원의원의 남편이기도 합니다. 켈리 의원과 맞붙은 공화당의 매스터스 후보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영의 공식 지지를 받았지만 결국 패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요. 민주당이 그 네바다주와 애리조나에서 승리를 했어도 숫자상으로 보면 민주당 의석이 여전히 50석이거든요. 상원이 100석이고, 그래서 다수당이 되면 51석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수치로 보면 그런데요. 민주당 소속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상원의장을 겸하기 때문에 한 표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네.
따라서 민주공화 양당이 50대 50이라도 민주당이 다수당 지위를 갖게 되는데요. 현재 상원이 또 바로 그런 상황이지요.
네, 그러면은 조지아주의 결선 투표에 상관없이 상원의 다수당은 결정이 난 거네요.
맞습니다. 뭐 조지아는 이제 과반 득표자가 없어서 조지아 주법에 따라 다음 달 6일에 결선 투표를 치를 예정인데요. 민주당의 라파엘 워녹 현 상원 의원이 승리하면 민주당과 공화당의 의석수는 51대 49가 되고요. 공화당의 허셜 워커 후보가 승리해서 의석수가 50대 50이 되더라도 상원의 다수당은 바뀌지 않습니다.
네, 상원에서 다수당을 차지한다는 것, 왜 중요한 겁니까?
예, 상원은 국가 주요직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합니다. 예를 들어서 연방대법원에서 공석이 생길 경우 상원의 민주당이 장악하면 바이든 대통령이 지명한 후보가 원활하게 임명될 수 있는 거죠. 또 만약 하원을 공화당이 장악하게 되더라도 하원에서 보낸 법안을 상원에서 거부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상원을 민주당이 장악한 것이 바이든 대통령으로서는 뭐 의미 있는 승리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예, 미 언론도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임기 중반에 치러진 중간선거에서 상원이 민주당 지위를 유지하게 되면서 국정 운영에 더 힘을 받게 됐다는 평가인데요. 자, 바이든 대통령 역시 상원 다수당 수성에 반가움을
네.
드러냈습니다.
자, 먼저 바이든 대통령이 네바다주의 승리 결과에 대해서 뭐라고 했을까요?
예, 바이든 대통령은 이 네바다주 결과가 나올 당시에 동남아 국가연합 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캄보디아 프놈펜을 방문 중이었는데요. 해외 순방 중 소식을 들은 바이든 대통령은 호텔에서 기자들을 만나 기분이 좋고 향후 몇 년이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특히 14일 중국의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을 앞둔 시점에서 내가 더 강해져서 들어간다는 것을 안다. 하지만 그것이 필요하진 않다고 밝히며 정상회담에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자, 바이든 대통령은 또척 슈머 상원 민주당 대표가 상원 다수당 대표직을 또 수행하게 됐다며 축하를 전했습니다.
네, 슈머 상원 민주당 대표도 이번 중간선거에 나갔습니까?
예, 뭐 중간선거에서 큰 표차로 공화당 후보를 누르고 승리했습니다. 슈머 대표는 12일 이번 결과는 유권자들이 민주당과 민주당의 정책을 지지하는 걸 보여준다고 평가했는데요. 슈머 대표는 공화당은 극단주의와 부정적 편향으로 유권자들을 잃었다며 이번 중간선거에서 미국이 민주주의를 신뢰한다는 걸 보여주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공화당 쪽 반응도 봐야죠.
예. 자, 이번 중간선거를 계기로 당에 쇄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번 중간선거를 앞두고 공화당 바람, 즉, 공화당을 상징하는 색인 레드를 일컬어 이른바 레드 웨이브를 전망하는 언론과 전문가들이 있었는데요. 레드 웨이브는 일지 않았고요.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지했던 주요 후보들이 모두 낙선하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차기 대선에 빨간불이 커졌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공화당 소속의 조시 하울리 상원의원은 12일 트위터에 옛날 당은 죽었다. 시간은 파묻어야 한다. 새로운 것을 세워야 한다라고 밝히게 됐습니다.
네. 자, 상원에서는 이렇게 민주당이 다수당을 유지하게 됐는데요. 하원은 어떻습니까?
예, 하원은 아직 다수당 선언을 하기엔 좀 이른 감이 있습니다. 개표 초기만 해도 공화당이 하원 다수당을 탈환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는데요.
네.
12일 현재 공화당이 확보한 의석은 212석이고 민주당은 204석입니다.
네.
자, 435석의 하원에서 민주당이 되려면 218표 이상을 확보해야 하는데요. 현재 양당의 의석수가 이제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아직 남은 20석의 개표 결과를 기다려 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예, 하원의 최종 결과는 언제쯤 나올까요?
네, 아직 며칠이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부분의 정치 전문가들은 공화당이 219석에서 222석을, 민주당이 216석에서 213석을 차지하며 공화당이 근소한 차이로 다수당을 차지할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한편 이 캘리포니아주에서 재선에 도전한 영김 하원 의원이 58%대 42%로 승리를 확정 지었고요. 이로써 한인 연방 의원 4명 가운데 3명이 연임에 성공했습니다. 이 미셸 스틸 하원 의원도 현재 70%의 개표가 이어진 가운데 54%대 46%로 앞서고 있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하원 특별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요?
예,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작년 1월 6일 발생한 의사당 난입 사태를 조사 중인 하원 특별위원회 소환을 피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11일 플로리다주 남부 연방 법원에 소장을 내고 특위에서 증언을 막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소송을 제기한 이유를 뭐라고 합니까?
예, 트럼프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인 데이비드 A. 워링턴 씨는 성명에서 권력 분립에 따라 의회가 대통령에게 의회 증언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오랜 선례이자 관행이라며 그 어떤 현직 또는 전직 대통령도 그렇게 하도록 강요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워링턴 씨는 이어 트럼프 전 대통령이 행정부 특권과 권력 분립에 따라 여러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선의를 갖고 특위에 관여했지만 특위가 이 정치적인 길을 좇으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사법부의 개입을 요청하는 것 외에는 다른 선택이 없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는데요. 이어 트럼프 전 대통령과 특위의 갈등을 행정부와 입법부의 분쟁으로 묘사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대통령 재임 기간 중 행위에 대해서는 의회 증언을 할수 없다, 이런 얘기인가요?
맞습니다. 의사당 난입 사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 기간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특위의 소환 요청에 관련 문건은 자발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이미 합의를 했고,
네.
또 특위가 이미 충분한 조사를 한 상황에서 전직 대통령에게 의회 증언을 요구하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자, 특위가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서 소환장 발부한 것이 언제입니까?
예, 지난달 13일 마지막 공개 청문회를 마친 후 투표를 통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소환을 만장일치로 의결했습니다. 자, 그리고 21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소환장을 발부했습니다. 특위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의사당 난입 사태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며 또 지난 2020년 대통령 선거 결과를 뒤집기 위한 다방면의 시도를 개인적으로 조장했다는 증거를 수집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네. 자, 특위의 소환 결정 외 트럼프 전 대통령 반응이 어땠습니까?
예, 특위의 조사가 정치적 마녀 사냥이라고 주장하며 반발했습니다. 당시 직접 증언을 할지에 대해선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증언을 피하기 위해 11일 결국 법원에 개입을 요청한 겁니다.
네. 자, 특위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소환을 요구한 날짜가 언제죠?
네, 이 특위는 소환장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14일부터 증언을 위해 출석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특위는 당초 관련 문서를 이달 4일까지 제출하라고 요구를 했다가 기한을 일주일 연장한 바 있습니다.
네. 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제 특위에 소송을 걸었죠? 특위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예, 특위 쪽에서는 아직 반응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편 AP통신은 내년 1월 의회 회기가 종료하면 특위가 종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의회 증언을 회피하기 위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불리했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소식입니다. 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신규 변이가 또 미국에서 급속도로 퍼지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미국에서 가장 널리 퍼진 코로나 바이러스는 오미크론 변이의 하위 바이러스, 즉 BA4와 BA5였는데요. 오미크론 변이의 다른 신규 하위 바이러스가 최근 등장했습니다. 바로 BQ1 그리고 BQ1.1 등인데요. 자, 이 바이러스는 기본적으로 오미크론에서 시작된 것이지만 기존 하위 변이 바이러스와 다른 성질을 갖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네. 어떻게 다르다는 것이죠?
예, 최근 한 연구소 결과에 따르면 이 신규 하위 변이들은 BA5보다 최대 7배 더 면역을 회피할 수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내에서 지금 많이 확산돼 있습니까?
예,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에 따르면 BQ1과 BQ1.1은 지난 12일까지 한주 동안 전체 신규 확진자 가운데 44%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지난달에는 10%대에 머물렀는데 앞선 주에 30%까지 오르더니 일주일 사이에 10%포인트 이상이 늘어난 겁니다. 자, 일부 지역에서는 BQ1.1 확진자가 전체 신규 확진의 60%에 육박하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까지 우세종이었던 그 BA4, BA5, 이 변이 확산은 어떤가요?
네, BA5의 경우 전체 신규 확진자가 현재 2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1월 초만 해도 40% 이상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 BQ1, BQ2에 따라잡혔습니다. 현재 상황은 신규 한위 변이가 아주 빠른 시간 안에 우세종으로 자리 잡은 겁니다.
변이 바이러스들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네요.
맞습니다. 자, 지난해 여름에는 이 델타 바이러스가 크게 확산했었죠.
네.
자, 그리고 좀 잠잠해지나 싶었지만 지난해 말에 오미크론 변이가 등장해서 또 엄청나게 확산했습니다. 매사추세츠 대학의 제러미 루반 박사는 이번에 신규 바이러스가 확산하는 상황을 두고 마치 지난해 느꼈던 데자뷰 같다고 말했습니다.
네, 기시감을 느낀다는 얘기죠.
네.
최근에 그 오미크론 변이에 대응한 개량 부스터샷 만들었고 지금 접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 신규 변이에 효과가 있는 겁니까?
이 계량 부스터샷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아직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이 타임즈는 최근 이와 관련해 실시된 연구 결과를 전했는데요. 자, 보도에 따르면 콜롬비아 대학의 데이비드 호 박사가 이끄는 팀이 신규 변이와 계량 부스터샷에 관한 연구를 실시했습니다. 자, 연구 결과는 계량 부스터샷을 통해서 신규 변이로부터 충분한 보호를 받을 수 없을 가능성을 보여줬는데요. 자, 미 공영방송 라디오 NPR은 전문가를 인용해 자, 이번에 나타난 신규 변이가 이 면역 회피성, 그러니까 주사를 맞아도 면역성을 가질 수 없는 그런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인다며, 이로 인해 코로나 바이러스에 한번 감염됐던 사람들도 재감염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 오늘 여기까지 듣습니다. 김현숙 기자였습니다. 선선한 날씨에 단풍도 고운 가을입니다. 여행을 나서기에 딱 좋은 계절인데요. 변화하는 한국의 모습을 살펴보는 헬로우 서울에서 가을이면 더 아름다운 명소로 사랑을 받는다는 경복궁 향원정으로 안내하겠습니다. 서울에서 동혜원 기자입니다.
여기 진짜 이쁘다. 여기는 뭐 하는 곳이에요?
아, 여기는요, 이제 향원지라고 하는 곳인데요.
고종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조선의 26대 왕이죠. 고종과 명성, 황후만의 휴게 공간으로서 마련된 곳입니다. 지금은 연꽃이 없지만요. 연꽃이 굉장히 많았고 그 향기가 멀리까지 간다라고 해서 향기 향자에 멀 원자를 써서 향원지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서울시 종로구에 있는 경복궁. 고종이 거닐던 왕의 휴식처였던 이 경복궁 내 향원지에서 안희경 문화해설사가 관람객 신민경 씨와 이다빈 씨에게 향원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단풍이 절정인 시기를 맞아 서울의 가을 명소에는 나들이를 즐기려는 한국 시민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서울의 명승지 가운데 단연 으뜸이라고 할 수 있는 경복궁 향원정 현장으로 찾아가 봤습니다. 먼저 이 향원정을 소개하는 안희경 해설사의 설명부터 들어봅니다.
향원정은 26대 왕이죠. 고종 때 만들어졌고요. 고종과 그의 비었던 명성 황후만의 휴게 공간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작죠. 건물 자체가 작아서 내부가 한 두세 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에요. 그래서 내외가 앉으셔서 휴식을 했던 그런 장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옆에 또 이제 좁은 계단이 있거든요. 1층은 온돌로 되어 있고요. 2층은 이제 마루로 되어 있어서 겨울에도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장소로 마련되었습니다.
향원정은 경복궁의 후원입니다. 후원은 정원을 말하는데요. 대개 궁궐의 앞쪽에는 정치적인 기능을 하는 건물이 자리를 잡고 뒤쪽에는 생활 공간이 마련됩니다. 그래서 향원정은 궁궐 깊은 곳에 마련된 왕실 가족을 위한 휴게 공간으로 쓰였고요. 작년 4년간의 보수공사와 복원공사를 새롭게 마치고 관람객들에게 선보여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공사를 했을까요?
이 건물 자체가 이제 고종 당시 때 지어진 건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대가 흐르면서 이제 낡고 약간 기울어졌었어요. 그래서 그 기울기를 잡는 작업과 취향교라고 이제 향기에 취한다라는 의미 다리가 있었는데 잘못 복원이 되었다는 걸 이제 알게 되어서 그러니까 예전처럼 똑같이 복원하는 그렇게 두 가지의 보수 작업이 있었습니다. 지금 복원된 저 장소의 다리가 있었던 게 맞고요. 그게 1950년 6.25 전쟁 때 이제 파괴되고 1953년에 이 앞쪽으로 이제 복원을 시켜놓은 거죠. 당시에는 뭐 문화재청이라고 하는 국가 기관도 없었고요. 현대 기술에 맞게 예쁘게 만들어 놓으면 좋다 뭐 이런 느낌으로 이제 남쪽에 그냥 만들어 놨던 거를 시대가 흐르면서 연구도 굉장히 발전을 했고요. 예전 모습 그대로 복원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으로 복원된 겁니다.
기울어지고 침하할 우려가 있는 향원정을 완전 해체 후에 복원한 건데요. 그 작업을 통해 향원정이 언제 만들어졌는지를 알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해체 작업을 통해서 이 목재의 연륜을 이제 조사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1884년, 81년과 84년에 벌채된 목재라는 걸 알게 되었고, 근데 그 기간 동안은 경복궁에 화재가 나서 고종과 명성 황후께서는 이제 창덕궁에서 생활하셨거든요. 그래서 1885년에 돌아오시는데 그때 마련된 게 아닌가라는 이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역사적으로는요, 사실 온돌이라는 게 뭐 한국에는 난방 시설이잖아요. 그러니까 왕의 친전에도 다 온돌이 마련되어 있는데 그곳과의 온돌은 좀 모양이 다릅니다. 육각형의 모양이잖아요. 향원정이 육각형의 모서리, 그러니까 도너츠 모양으로 구들이라고 하죠. 연도가 마련되어서 모서리 부분에서 따뜻해지게끔. 원래 원돌은 거의 뭐 일자라든지 여러 개의 이제 연도를 만들잖아요. 근데 약간 독특한 형태의 구들이 발견되었다는.
이 밖에도 향원정은 1887년 1월 한국 최초로 전기등소를 설치한 곳으로 역사적인 의미가 깊은 곳이기도 한데요.
당시 고종께서 개화에 초점을 두고 있었던 그런 때였었거든요. 그래서 보빙사를 또 미국에 보내잖아요. 그래서 미국을 이제 시찰하고 왔던 보빙사에 의해 전기라는 걸 처음으로 알게 되시고 그래서 에디슨 전기회사와 계약을 해서 최초로 전기가 들어오는 곳이 바로 또 이곳입니다. 향원정 앞쪽에 지금 공터인데요. 여기에 전기 발전소가 있었고 이 향원지의 물을 이용을 해서 수력으로서 전기를 일으켰다라고 해서 당시는 이 전기를 물을 사용한다 해서 물불이라고도 불렀고요. 약간의 또 시스템에 좀 문제가 있었나 봐요. 꺼졌다, 켜졌다로 좀 반복해서 좀 건달 같다라고 해서 건달 불로도 불렸던 최초로 전기가 설치된 곳이 바로 이곳이기도 합니다.
제가 찾아간 날이 평일 낮 시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관람객이 찾은 모습이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수학여행으로 경복궁을 찾은 학생들도 쉽게 볼 수 있었고요. 여러 나라에서 온 외국인 관람객도 이 경복궁을 둘러보며 가을의 정취를 만끽하고 있었습니다. 안희경 해설사는 하루에 적으면 2만 명, 그리고 많게는 3만 명까지 이 관람객이 방문하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이렇게 관람객 수가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는 단풍으로 물든 이 경복궁의 가을 풍경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이지 않을까라고 하더라고요.
아, 향원정은 정말 경복궁에서 가을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가장 으뜸의 장소가 아닐까 합니다. 특히 이제 하늘이 정말 맑은 날은요, 이 연못에요, 하늘이 그대로 이제 비추는 거죠. 연못 주변으로 물들어 있는 단풍이 연못에 그대로 투영이 되면서 어디가 하늘이고 어디가 땅인지 알 수 없는, 거기에 또 이 육각형의 항원정이 이게 건축물이긴 하지만 뭐 어떤 공예품 같기도 하고 좀 예술 작품 같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게 자연이고 어떤 게 인공인지도 좀 알 수 없는 분위기가 느껴지는 곳이 바로 이 곳, 예, 항원정, 항원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안희경 해설사는 이 현장에서 일하다 보니 누구보다 이 계절의 체감을 정말 빨리 느낀다고 했고요. 경복궁을 잘 알기 때문에 어디에서야 이 가을 풍경을 더 고즈넉하게 즐길 수 있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일단은 남쪽입니다. 남쪽에 서서 향원정을 바라다 보면 뒤편에 있는 북악산에 알록달록 물들어 있는 가을산까지 한 번에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정말 아름답고요. 또 동쪽에 서서 서쪽으로 바라보시면은요, 서쪽에 인왕산도 함께 여러분의 시야에 담을 수 있는 장소가 바로 이곳 향원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봄이면 또 봄 나름대로 또 꽃이 피기 시작하면은 느낄 수가 있고, 가을이면 또 이렇게 알록달록 물드는 색깔을 보면서 서울의 가을 여러 외국 친구들한테 소개시켜 주고 싶다 할 정도로 정말 아름다운 곳이 바로 이 또 경복궁이거든요.
그래서인지 향원정을 지나는 관람객들은 모두 카메라를 꺼내 멋진 풍경을 담았는데요. 여러 관람객 중 한복을 차려입은 학생들과 그 학생들의 사진을 정성스럽게 남겨주는 선생님이 눈에 띄더라고요. 이들은 인천광역시 강화군 교동도에서 왔는데요. 서울의 역사와 문화를 공부하기 위해 이날 경복궁을 찾았다고 합니다. 교동 중고등학교의 서혜은 선생님과 고등학교 2학년 전혜인 학생의 이야기입니다.
오전에는 청와대를 봤었고요. 그리고 지금은 전통문화 체험 차원에서 한복도 입고 그리고 경복궁의 여러 건물들 보면서 견학하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실내에서만 일을 하다 보니까 뭐 하늘이나 또는 자연의 변화를 느끼기 어려웠었는데요. 여기 오니까 너무 하늘도 예쁘고 울긋불긋한 모습이 또 이 가을의 고즈넉함하고 어우러져서 참 아름다운 것 같아요.
평소에 입어보지 못한 이런 한복 입고 경복궁에 와서 설명 듣고 또 보고 하니까 그냥 날씨가 좋고 너무 완벽한 것 같아요. 그 여기 옆에 단풍들도 너무 예쁘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싱가포르에 살고 있다는 한 관람객은 아들과 함께 그리고 시아버지와 함께 경복궁 나들이를 하고 있었는데요.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돼 휴가차 한국을 방문했다고 하고요. 한국의 고궁을 궁금해하는 아들을 위해 함께 찾았다고 합니다.
제가 조선시대 궁전 보고 싶어서 왔어요. 제가 역사 좋아하는데 제 기억에 있을 때는 한 번도 안 와본 것 같아서 추억 남으려고 같이 왔어요. 한국 문화를 체험하고 싶으신 분들, 역사를 좋아하시는 분들 오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오늘 날씨도 많이 좋고 또 외국 분들도 많이 오셔가지고 저희 역사를 둘러보고 계신데 참 기분이 좋습니다.
이 밖에도 사진 동아리에서 나왔다는 김정혜 씨는 전문 카메라를 들고 향원정의 멋진 찰나의 순간을 담고 있었습니다.
너무 아름답죠. 그리고 석양을 받아서 지금은 단풍의 빛이 아주 이뻐요. 사진은 이제 빛이 중요하거든요. 근데 지금 석양을 받아서 너무 이쁘더라고요. 중전이라 그러나? 그 여기 나와가지고 자기의 여가를 즐기고 사시가 바뀌니까 사계절이. 거기에서 항상 그 위안을 삼고 했다는 걸 생각을 하면서 우리도 봐요. 그렇게 했고 또 민비가 특히 여기서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이제 와서 역사를 생각하면서 보죠. 그리고 우리는 사진에 그걸 담고.
끝으로 안희경 해설사는 경복궁 나들이를 통해 바쁜 현대인들이 잠시나마 하늘과 산, 또 나무를 보며 힐링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했는데요. 이 경복궁은 오롯이 조선의 역사를 다 담고 있다며 한국의 옛 역사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기회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동예원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오늘은 그게 내 최선입니다. 내 입장에서는 그것이 내 최선이다. 이런 표현 영어로 어떻게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화를 통해 들어보시죠. Welcome to the show, John.
It's always great to be here.
I need to raise more money to help David.
Is he still in the hospital?
Yes.
Here, take this. I know it's not much, but that's the best I can do.
No, you already gave money for him. You don't have to give me more.
I will try my best to raise more money. Give me one more day. I have another idea.
You are the best. 제가 잔에게 데이빗을 돕기 위해서는 더 많은 돈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I need to raise more money to help David.
잔은 돈을 받으라며 많지 않지만 그게 잔이 할 수 있는 최선이다 이렇게 말을 했죠.
Take this. I know it's not much, but that's the best I can do.
그게 내 최선입니다.
That's the best I can do.
어떤 상황에서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다.
That's the best I can do.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는 표현도 대화에서 나왔죠.
I will try my best to raise more money.
돈을 더 모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Try my best.
최선을 다하다.
Do my best.
이렇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I will do my best to raise more money.
돈을 더 모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Do everything I can.
이렇게 표현해도 같은 뜻이죠.
I will do everything I can to raise more money.
Best, 최고, 최상의 best를 사용해서 당신이 최고입니다.
You are the best.
이번에는 best를 사용해서 차선책이라는 표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화를 통해 들어보시죠.
So, tell me your idea. How are you going to fix this problem?
Well, I was about to ask our boss to raise our salary to stop people from leaving the company.
You know that that's not going to work. What's your plan B?
Maybe giving them more telework days is the next best thing.
제가 잔에게 이 문제를 어떻게 고칠 건지 물었습니다.
How are you going to fix this problem?
좌는 상사에게 직원들이 회사를 떠나는 것을 막기 위해 월급을 올려줄 것을 제안하려고 한다고 답했죠.
I was about to ask our boss to raise our salary to stop people from leaving the company.
제가 힘들 것이다, 안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That's not going to work.
차선책이 뭔가요?
What's your plan B?
Plan B, 차선책입니다. 두 번째 아니 뭔가요?
What's your plan B?
좌는 차선책으로 재택근무 날짜를 더 주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Giving them more telework days is the next best thing.
좌는 차선책, next best thing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좋은 것, next best thing, 차선책입니다. 자, 그럼 끝으로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That's the best I can do.
이 표현 기억하시면서 오늘의 대화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I need to raise more money to help David.
Is he still in the hospital?
Yeah.
Here, take this. I know it's not much, but that's the best I can do.
No, you already gave money for him. You don't have to give me more.
I will try my best to raise more money. Give me one more day. I have another idea.
You are the best.
에브리데이 잉글리시, 비오의 매일 영어, 오늘은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That's the best I can do.
차선책,
the next best thing.
베스트를 사용해서 최선과 차선,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는지 살펴봤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진행의 도성민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